말씀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9는 1 곱하기 3 곱하기 3 똑같죠?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요. 같이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의 주관과 주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가 하나 있죠. 타우랑가에 있는 베들레헴 칼리지입니다. 기독교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그 학교에서 준비한 신앙 진술서, Statement of Belief를 제출해야 돼요. 사인해가지고. 그리고 특수 성격 학교 진술서, 다시 말해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Statement of Special Character라고 하는 그 폼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부모의 서명을 받아서 각 학생들이 제출하고 그게 accept가 되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신앙 진술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평생을 기약하고 맺어지는 관계이며 성적인 관계를 위해 하나님이 허용하신 유일한 관계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진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반영한 합당한 조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학교 측 신앙을 부모들에게 인정할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권리 옹호자들이 차별이라면서 거세게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타우랑가에 있는 성소수자 권리 옹호자인 거디 락하드라는 사람은 이것은 2020년인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조치다. 성별이나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결혼할 수 있는 뉴질랜드 혼인법에 위배된다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 학교가 사인해 가지고 오라는 이 요구는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이 예전보다 쉬워졌지만 아직도 아이들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기에는 매우 용기가 필요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입장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현재 상황은 교육부도 아동 총리도 학교가 걷는 방향과는 반대 입장을 옹호하는 듯이 현재로는 보입니다. 제가 베들레헴 칼리지 웹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학교이고 그러니까 학교 로고가 있고 옆에 저는 이 문구를 보고 놀랐습니다. Excellence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 탁월함을 추구함. 저는 이런 학교가 뉴질랜드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완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밑에 학교 소개에 나오는데 모든 어린이는 독특하며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얼마나 성경적이고 주의 말씀에 합당한 선언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난을 받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칼리지 교장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마무리해요. 주님, 주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동기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명분이나 신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저는 주 예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의 향취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주의 말씀에 자신의 발걸음을 굳게 세운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사회적인 환경 자체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환경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죄악이 지배하도록 허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겨나갈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가? 조금 통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국 기준해서 그리스도인,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인 남성들의 70%, 청년 그리스도인 90%가 포르노 동영상을 본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넷 포르노 영상을 보면서 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심지어 사역자들도 은밀한 공간에 음행을 위한 애인을 두고 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애인이 없는데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자꾸 집에만 있다 보니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음탕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실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한 그리스도인은 이 포르노 영상으로 인해서 시달리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늘 넘어집니다.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지옥에 갈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이 영역에서 고생을 한 사람, 시달린 사람, 이기고자 어떤 큰 돌파를 간절히 원하는 그 진정한 하느님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있게 우리를 지배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만큼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그 힘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언젠가 저는 이런 말을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서 성경 말씀을 밀어내든지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밀어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진 사람은 죄악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관하지 못합니다. 다미네이트 하지 못합니다. 악한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악한 것이 불행을 일으키는 악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깐 다윗의 생애를 그 가운데 어떤 한 순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붙인 별명 우리가 잘 알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게 보통 별명입니까? 보통 영광입니까? 근데 다윗의 생에서 지우고 싶은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이거 한번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억이 뭐냐면은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왜 이런 큰 죄악을 범했을까?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죄악이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때는 자신을 지키는 방어체계가 무너지자 죄악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죄악이 매력적으로 확 다가옵니다. 죄 말씀이 그를 주관하지 아니할 때 죄가 그를 주관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의 삶 가운데 죄 말씀이 그를 두르는 어떤 방어체계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그때 정황을 묘사하는 작은 힌트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이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암몬이라는 땅은 그 수도 성읍을 라파로 정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 족속들을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서 이제 종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굴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암몬과의 전쟁 상황이 해를 넘깁니다. 다음 해 봄 3, 4월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끝나면서 겨울이 아니라 봄이 되었을 때 보통 전쟁이 돌입하는데 바로 그때가 되었어요. 다윗이 요압에게 군 지휘권을 주고 암몬 족속을 그 땅으로 출전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은요 예루살렘 도성에 머뭅니다. 왕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전사로서 지휘를 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성경 묵상할 때 내 자신을 투사시켜서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죄가 어떻게 나 자신을 주관하는가. 2절에 보면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 요압을 지휘관으로 시켜놓고 그곳을 공성하게 하고 자기는 6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일어난 시간이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 삶의 질서가 지금 헝클어진 거예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주님을 찾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주님께 기도했고 그러한 영적 긴장감이 그러한 긴장감이 여기 없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그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하인 여인이 목욕을 한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늦은 오후 시간까지 늦잠 자고 일어난 다윗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왕궁 옥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 불리는 이 예루살렘을 쭉 훑어보다가 어느 집에 여인을 목욕하는 모습, 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같은 정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남의 아내예요. 남의 여자를 취하는 것은 악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왕이었지만. 그런데 그 순간 악한 일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참고로요. 거기는 이미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가, 학깃, 아비달, 여섯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것은 정말 악한 죄악에 빠지는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이 3종 세트가 바로 이 사건 가운데 일어나요. 왜 악한 행위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 악이 악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희한하게 악이 가볍게 여겨져요. 히브리어로 악을 표현한 단어가 라아인데요. 라아. 그런데 사전에 보면은 라아는 evil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disaster. 악과 재앙이 동일 사용, 동요로 사용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 불륜 행위가 나중에는 발각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지어내야 한다는 것을 그 여인을 보고 정력이 불길같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그런데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될 것을 죄악이 주장했을 때 안 보였을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장남 암논이 장남 암논은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장자예요. 그가 똑같은 자기 딸 물론 암논과 다말은 배가 다른 것이지만 자기 자녀예요. 한 자녀가 다른 자녀 아들이 딸 다말을 강간할 것을 못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 자신의 후궁들과 옥상에 마련된 장막 가운데 성관계를 맺는 폐역을 자기 아들이 자기 후궁을 취하여서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성관계를 맺는 그 폐역 그러한 일 지금 내가 쾌락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저기 주장하러 말미암아서 그 일이 이렇게 발전될 것을 못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으로 이끌어갈 죄악이 그 당시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주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었던 다윗.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한 틈에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12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주의 말씀이 사람의 내면을 채우고 있으면 죄가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없을 때 죄악이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장악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어지는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이것을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다 이 말은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이런 의미죠. 저는 다윗이 일부러 주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 주의 말씀을 새기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의 임재를 가까이 하려 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안정되고 번영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 회의감이 그를 찾아왔다. 영적 긴장이 그가 풀어져서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아니면은 없인 여기거나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힘이 약해져서 취약해 있을 때 이러한 죄악이 틈탔다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진 사람은 죄악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의 말씀에 자신을 굳게 세우지 못한 사람은 쉽게 죄악이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아까 베들레헴 칼리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영적 환경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눈을 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막 신념을 불어넣고 주문을 걸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에게 내 신념을 가득 채움으로써요. 죄악이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는 두 가지 통로가 혀와 눈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영역에 대해서 다루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는 두 가지 통로 혀와 눈이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운다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주의 말씀에 내가 견고하게 발을 내려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찾으면서 적용하고 주장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생명이 될 때까지 생명력을 발휘할 때까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영역에서 이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린 사람은 혀와 말 가운데 죄악이 그를 주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불만족이 습관인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진짜 씨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이것을 쉽게 말하는구나. 원망, 분노, 불평, 불만족.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쉽게 나를 지배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말과 관련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씨름하는 사람에게 삶을 망가뜨리는 죄악이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제어할 때 그 사람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 27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 2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여기 틈이라는 것은 여지입니다. room 또는 place.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여지를 주지 말라.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 1장 20절을 언급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노를 선택하면 지금 내가 분노한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면서 대하면 그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방해받는다 설교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6, 27절은 그 말씀이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혀줘요. 뭐라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분노가 죄악으로 발전해서 하루를 꼴빵 넘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려있구나. 습관적으로 부주의하게 생각 없이 감정에 따라 내뱉는 이 말들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 자체가 이 말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지. 주의 말씀에 굳게 발을 내림으로써 혀와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말과 관련된 그 구절들이 표시하고 암송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진 사람 죄악이 그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에 자신을 굳게 세우지 않은 사람은 쉽게 죄악이 그를 주장하고 힘을 발휘하죠. 잠언 20장 19절 잠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삶에서 적용할 거리가 있는 그 구절이에요. 잠시 한번 볼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표정 자체가 왜 입이 벌어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분명히 주의 말씀이고요. 다른 사람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당신의 자리를 비울 때 당신 등 뒤에서 누군가를 붙잡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100%예요. 소문내기 좋아하는 사람 비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계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내 발걸음을 취하게 일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결심을 하면서 씨름하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누군가를 사귀고 교제권을 가지고 내 인맥을 넓혀나갈 때 그 위험을 알고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을 벌린 자 사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문내기 좋아하는 사람 비밀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러니 사귀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인사는 하고 지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리 유지라도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진 사람 죄악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눈과 관련되어서입니다. 눈과 관련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 눈을 잡으려고 하는,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이제 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어떤 개인이나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이 자체로는 뭐 거래하거나 상인이 하거나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이익을 취하는 그것이 뭐 나쁩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어서 팔고 수익을 취하고 그 돈으로 우리 아이 학교 보내고 그게 무슨 악합니까? 이 메커니즘 가운데 배후에 있는 어떤 하나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으면 성공적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alert, 경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라고 명시한 얼마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내주면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뭔가에 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제대로 예배하거나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 시대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큰 도전인데요. 음란이 사회 환경 자체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쉽게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은밀한 공간에서 포르노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어떤 한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심령 가운데 찔리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은밀한 공간에서 죄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동일시하거나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그거는 그것이고 내 경험은 경험이고 이게 달리 생각하는 거죠.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이름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뭐예요?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육체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은 가늠을 범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떠올리면서, 물론 지금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남자 여자 동일합니다. 현재로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떠올리면서 상상적 음란 행위가 주님께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육체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셨을 때는 상대방의 사진이나 그림 한 장 없이 생각 가운데 상상 속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지칭했겠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그래서 지금은요 사진이나 그림이 아니라 소리와 움직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영상에 드러난 대상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실제 성관계와 같은 죄악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동영상 이렇게 포르노 동영상 이 보는 것에서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VR이라고 하는 게 있죠.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있잖아요. 이게 그 오큘러스 같은 거 이렇게 끼고 그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만지듯이 실제로 성행위를 하듯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오감 자체, 그렇게 2D가 있고 3D가 있고 4D가 있단 말이에요. 4D 극장 있는 거 아시죠? 여자가 움직이고 어떤 때는 막 물이 축축 불려지기도 하고 어떤 때 향수가 확 이렇게 뿜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경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요구해요. 그렇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원래는 문명의 이기,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어떤 인스트루먼트 도구들이 죄악의 도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서서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제가 마음을 쓰고 주목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강력해져야 되고 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 매겨져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잠언 7장 25, 27절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게 오래전 약 3000년 전에 언어로 쓰여졌고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되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일에 즐겨지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내 발걸음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지나가듯이 한번 듣고 나 알아. 너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체 그가 그 음녀가 여기 보세요. 이게 포르노라고 넣어보세요. 이게 내 마음이 포르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포르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밤으로 내려가느니라. 포르노를 보면서 몰입하는 그 은밀한 공간을 주는 사망의 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을 내립니다. 결혼한 사람이 포르노에 빠지면요. 아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결혼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No. 사역자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가운데서도 이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서 인터넷 초기에 이와 관련돼서 그분은 미국에 있는 목회자예요. 얼마나 자기가 시달림을 받았고 실제로 죄까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죄까지를 고백하는 아티클을 읽고 야 이게 정말 무섭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이 무섭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성인이니까 당연히 성인은 볼 수 있다. 남자가 엄남물을 보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것이다. 죄책감이 벗어나려고 엄난함을 합리화시키는 건데요.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서 곤란함을 모면하려는 대신에 주의 말씀에 붙들리면 됩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세대에서 조금씩 구체화된다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7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무서운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그 환경들, 그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서남부 네바다 주에는 도시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라스베이거스 그렇게 발음해야 된대요. 사막 가운데 있는 관광과 도박의 도시입니다. 카지노가 많겠죠. 근데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뭘까요? 시계, 창문, 거울.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래서 도방에 집중하도록 대형 백시계가 하나도 없답니다. 밤인지 낮인지 파악할 수 없게 창문들을 아예 없앴다고 합니다. 창문이 없어요. 건물 자체가 벽만 있어요. 세 번째, 밤새도록 도박하여 초췌한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며 도박을 멈출까 봐 화장실 같은데 거울이 없어요. 시간 관념을 없애고 도박 게임에 몰두하도록 웬만하면은 음료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리얼리티, 현실의 눈을 감고 무방비의 상태로 두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시계가 필요해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지금 낮인지 밤인지 가늠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이 구절은 여러분 자신이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고 누구누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누구누구를 주장하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이 가지고 있는 세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세력이 더 크게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밀어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밀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굳게 세우는 작업에 시간을 더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작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차원으로 진행되도록 하시고 이 과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드러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강구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간절하게 다가오는지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어려진 세대가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한탄만 하고 마음 가운데 불편을 느끼는 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막아서는 거룩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로우신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될지 어떤 말씀으로 건면해야 될지 지혜의 영이 되셔서 간섭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